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같이 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요.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마지막 때의 비밀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냥 두려웠기만 하죠. 그리고 또 오늘날과 같은 전쟁과 경제위기와 이런저런 전염병과 여러 재앙들의 소식,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들으면 더더욱 두렵고 염려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에 이 비밀한 계시도 다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고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도 아 일곱인이 떼지고 있구나, 아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결말을 알면 두렵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네,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말을 아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심판 재앙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을 특별하게 또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그냥 믿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교회 안에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친히 측량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여섯 나팔 재앙이 울리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울리는 것을 앞두고 일어난 또 한 가지 장면을 이제 초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힘센 천사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살폈던 내용이죠. 힘센 천사가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이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이것을 가지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랬고요. 세 번째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앙만으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복음 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전하여야 하리라, 듣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 전하여야 하리라, 계속 전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다시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전했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계속 전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계속 전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회개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은 그것을 이제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초반에 나오는 것은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의 활동과 죽음이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시고, 이것을 가지라, 이것을 갖다가 먹어버리라,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을 이제 수행토록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시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갈대는요,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측량자라고 나와요. 측량자, 한자, 두자, 측량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하라, 측정하다, 뭐 계량하다, 잰다, 세알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제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에 반해 뭐라고 하시냐면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것입니다.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요,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안마당과 바깥마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을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안마당을 제사장 이스라엘 여자들의 마당, 이렇게 계층에 따라서 또 세 곳으로 분리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마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깥마당이 있는데, 바깥마당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방인의 뜰이죠. 이것은 이 이방인의 뜰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넷이 있죠. 에디오피아 넷이와 같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런 순례자들을 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깥마당도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이에요. 앞마당이건 바깥마당이건 할 것 없이 모두 성전의 한 부분이고 거룩한 영역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바깥마당은 이제 그런 장소적인 의미 또는 기능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종말론적인 영적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종말론적 이 바깥마당에 대한 종말론적인 계시록적인 영적 의미가 이제 부여되어 있는 것인데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예, 딱 보니까 나빠 보이죠. 예, 바로 불신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이냐면 영적인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이방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죠. 불신자. 그래서 불신의 영역, 세상의 영역, 그래서 심판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바깥마당의 바깥마당은요 특별히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은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적지 않을걸요. 그죠? 예, 어중간하게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다가 꾸준히 교회를 다녀온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몸만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예.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가야 돼서 쭉 간 거예요. 그래서 몸은 계속 교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0년, 20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삶은 그 영혼과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포장지는 잘 쌓여져 있는데 막상 열어보면 텅 비어있는 이런 가짜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것은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뭐냐면 그야말로 측량하는 행위입니다. 달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장 1절 2절 말씀은요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4장 10장에 가면은요 여기서는 측량자 대신에 이제 다림줄 들어보셨죠? 다림줄이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은 담이나 그리고 건물이 바르게 지어졌는지를 검증할 때 이제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지어졌는가? 예, 바르게 지어졌는가? 곧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교회가 진리를 보수하는 바른 교회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곧 교회 안에 불신자를 걸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의 바깥마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서 측량하라고 하신 것은요 교회 안에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분별하는 행위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분리시키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성도와 또 짐승을, 오늘 본문에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을 경배하는 불신자들 사이를 명백하게 분리하는 이런 역할을 먼저 수행토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 측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 측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항상 뭘 봤어요? 시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는 거예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알죠. 시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라? 확증하라. 세번역 성경에는요 검증하라 나와요. 검증하라. 믿음을 검증하라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맨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또 말로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실제로 드려져야 드려지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은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지만 막상 까보면 아닌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보면은 이미 신앙이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은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고 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태신앙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막상 보면은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답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교회 밖에 불신자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주변 사람도 조금도 의심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10년, 20년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측량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요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를 늘 의심하고 시험해 봐야 돼요. 우리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있죠? 우리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늘 성도들을 의심하셨다 그래요. 늘 성도들을 의심했대.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겨나셨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늘 성도들의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가, 그것을 늘 의심했었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참여시키지 않고 어떤 사람 참여시키고 막 이걸 이렇게 너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화근이 돼서 교회에서 쫓겨나셨대.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짜면 그것을 분별해내고 다시 믿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달린, 우리 영혼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러한 일을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은 2절 후반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42달이면 몇 년 몇 개월일까요? 3년하고 6개월이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요 이제 3년 반으로도 표현이 되고 또 1260일로도 표현이 됩니다. 1260일. 그래서 42 곱하기 30 하면 1260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알려져 있는 7년 대환란의 앞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7년 대환란은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는데요, 전 3년 반은 이제 일명 온화한 박해기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는 것처럼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로서 이제 사탄의 박해가 이제 극심한 게 아니라 좀 온화하다. 그래서 온화한 박해기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후 3년 반이 되면은요, 이제 사탄이 본격적으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박해를 가하는 이런 극심한 박해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42달은 이제 전 3년 반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이 바깥마당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만 밟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무늬만 신자들, 무늬만 신자들도 아니죠, 무늬만 교인들, 예, 이런 사람들을 토탈해서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짓밟힘을 이제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성전의 제단 깊숙한 곳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3년 반의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바깥마당에 있어야 되겠어요? 앞마당에 있어야 되겠어요? 네. 성전 바깥마당에 절대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앞마당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주일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보다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하다. 영적인 거주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셀무나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바깥마당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안에서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그냥 여기서 천국만 갈래,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적당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단어입니다. 적당히 교회만 다니자,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차라리 다니지 마십시오. 적당히 다니는 게, 바깥마당에 머무는 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이 바깥마당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빨리 앞마당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지성소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측량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여기서 측량한다고 하시는 것은요, 앞에서 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 측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언해야 할 대상을, 예언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어떤 영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 바깥마당이죠,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 성전 안이 아니고요, 성전 바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 대부분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불신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그 재앙을 당하는 이 세상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아우 다행이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 결국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바깥마당, 성전 바깥마당으로 이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와,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다 하신다면은요, 그건 잘못 계시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 그냥 숨어만 있으면요, 우리에게 또 다른 화가 닥칠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재앙이 쏟아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아멘.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이 계시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럴 때 그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흩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더더욱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측량하라는 말씀 안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믿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단순히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재앙으로 이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인 우리들을 통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계시록의 이 재앙 파트에 나오는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나오고요, 그 심판 재앙 속에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래도 이들이 회개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인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바로 앞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계속해서 심판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복음 전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심판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방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복음 전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들이 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두 증인이 등장을 하죠.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를 살피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요, 다름 아닌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이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두 증인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두 증인이 아니고 나라는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굴까? 여러분 앞에 이미 나왔던 구약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두 증인 두 사람을 꼽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모시, 모, 엘시, 네. 변화산상에 나왔던 그 두 사람, 네. 모세와 엘리야, 네.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고요, 또 예언, 선지자의 대표자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또 이 스가랴서에서는요, 이 스가랴서의 반영이라 그랬잖아요. 이 스가랴서에서는 스가랴서에서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또한 종말론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 두 증인인데? 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증인인데 누가 증거해요? 미치겠네 진짜. 천사가 증언합니까? 예수님이 증언합니까?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어떤 말씀의 종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실제로, 또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엘리야의 영을 가진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 같은 특별한 종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특별한 주님의 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에도 있고 과거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나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웨슬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디엘 무디, 빌리 그레암,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조용기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러한 매 시대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별한 종들을 의미한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여기 보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앞에는 42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1260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 대환란의 전 3년 반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주 앞에 보니까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장면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저희 보면 등잔대가 나오는데 등잔대가 곧 여기서는 이제 이 계시록 말씀에서 촛대죠. 촛대. 예. 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 촛대는 뭘 의미했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죠. 예. 그래서 흑암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촛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여러분 감람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열매가 올리브나무예요. 여러분 올리브로 뭘 만듭니까? 기름을 만들어요.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등잔대에 불을 피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름은요, 이제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4장에 가면은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누구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과 이제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곧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구냐? 첫 번째, 사명적으로는 촛대고요. 촛대, 교회. 교회입니다. 그리고 능력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능력에 있어서는 감람나무,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 기름 부음 받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지금 계속 스가랴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우리 후반만 다시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다시 정리하면은요, 여러분 회개케 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증거로 가능한 것이고요, 또 이 복음 증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5, 6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들에게 어떤 이런 예언적 기름 부으심과 함께 특별한 권능을 베푸실 것도 말씀을 하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전할 때 나타날 이런 권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누가 떠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예, 모세와 엘리야가 떠오르죠. 갈멜산 전투에서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요, 또 우리 열왕기하 1장에 가면은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때는 진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죠. 또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실제로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거는 누굽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내린 열 재앙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것처럼 이 두 증인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이들이 그 사역을 할 그때에는요, 정말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사역한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완전히 바알에게 갖다 바쳤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 또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때 흑암의 세력이 아주 강력하게 드리워져 있는 그때와 같은 때에 이들이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신 이유가 뭐냐?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갈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사탄과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두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 앞에 서 있는 촛대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람나무로 또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곧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반드시 뭘 받아야 될까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려면 뭘 받아야 되냐?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어떤 논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말재주로 납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의 심령에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날성은 검처럼 말하게 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말씀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어떤 사역을 할 때도 또 세상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일을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안 일을 할 때도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바깥마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앞마당으로 들어오고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72시간 연속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깥마당에서 앞마당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까지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거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이러한 권능을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또 그 권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보면은 그 두 증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사명을 다 수행하고 마칠 즈음에는 그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악의 세력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여러분 이 11장이요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장이라고 불리는데 아무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곧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 극심한 박해기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직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이 두 증인은 전 3년 반에 이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 그 직전에 그때 뭐가 나오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무적행으로부터 여러분 앞에서도 무적행으로부터 뭐가 나왔었죠. 그때 뭐가 나왔지? 파리떼가 나왔던가? 황충떼가 나왔죠. 여러분 그때 그 황충은 전혀 황충이 아니고 살인병기에 가까웠습니다. 황충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황충떼가 아니고 짐승이 나온 거예요. 짐승.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 짐승이 36번 나오는데요. 나름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죠. 나름 비중 있는 조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는 13장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거기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이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과 이제 동일한 짐승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13장에 가서 이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스물스물 활동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그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이제 죽인다라는 것이죠. 분명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이 두 증인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이들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길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잘 하다가 이 막판에 가서는 죽게 된 거예요. 예. 와, 이거 뭘까? 이거 어찌 된 일일까? 예? 이 적그리스도에게는 안 된단 말인가? 그 약발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인가? 예,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죽음은 예, 다 예정된, 의도된, 목적이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두 증인은요 자신들의 사명을, 자신들의 사역을 마무리했는데 어떻게 마무리했냐면 죽음으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순교한 것입니다. 순교. 마치 누구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그 외 제자들처럼 순교로 사역을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여기서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하죠. 여러분, 소돔이 어디입니까?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하나님이 심판하신 도시죠. 그리고 애굽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한 그런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의 이 두 증인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이 무능한 죽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들의 죽음도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배가 아니고 약함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죽음은 능력의 죽음인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아래 있던 능력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능력의 죽음입니다. 특별한 계획과 의도가 담겨있는 죽음입니다. 어떤 의도와 계획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신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두 증인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길을 감으로써 그들의 사명이 완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약함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악의 세력은요,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 두 증인도 갔다가 죽이고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골치 아픈 것들이 해결됐다라고 환호하고 기뻐서 광란의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 동안 시체를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최악의 모독이에요. 최악의 모독. 그냥 시체를 그냥 거리에 그냥 방치해 두었다. 그 당시 최악의 모독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서요, 이 땅에 사는 자들까지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다고 하죠.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 그럽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그동안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것들 때문에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우리가 죄책을 느끼고 그리고 또 어떠한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괴롭힘을 당하고 육신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괴롭힘으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괴롭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대요. 저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죄 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죄예요. 여러분 언제 기분 나빠요? 죄인이라 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네가 틀렸다, 너 잘못됐다, 죄인이다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우리가 부부싸움도 그래서 하게 되고, 네. 죄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해.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뭘 말합니까? 죄. 성경은 죄를 말해요. 네. 죄. 죄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이들도 그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들이 죽었다니까 네.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그랬죠. 그죠? 사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존재입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착각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걸로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의 부활과 이제 승천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천상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거나 아니면 이제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부활과 휴거가 이 두 증인에 대한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에 있을 일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이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그 두 증인들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처럼 보였지만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승리자였다. 아멘입니까? 네. 진정한 성공자였다. 네. 약한 자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강자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찌질해 보이고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고 하지만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약한 것 같지만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주,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반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것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좁으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에서 지치셨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아멘.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예수님께서 더욱 사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요 오늘 이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여러분 우리 사역의 끝은요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한 자기 부인을 수반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기 부인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도요 결국은 본질이 뭐냐면 자기 부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또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놀라운 열매가 따른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난다 그러죠.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보니까요 성의 몇 분의 몇이라고 나와요?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래? 7천 명이래요. 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약하네. 앞에서는 4분의 1이었고 그 다음은 3분의 1이었고 3분의 1이 파괴되고 멸망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10분의 1로 줄었어. 그리고 7천 명도 7천 명만 죽은 거예요. 예. 이거는 뭘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럼 바로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과 순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앞에서 비교했을 때 엄청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증인의 증언 사역과 순교를 통해서 성의 10분의 1만 무너지고 7천 명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뒤에 뭐라 그래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드디어 앞에서는 그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이제사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다 회개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미 있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증인, 두 증인의 사역의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두 증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심판 재앙의 정도도 어떻게 됐어요? 격감된 거예요. 예. 앞에 비해서 훨씬 작은 재앙으로도 큰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음 증언의 엄청난 위력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언에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아세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는요 목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 압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 매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잘하는 것들을 제가 누구보다 많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습니까? 굉장한 위력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 복음 증언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그것이 못 믿을 만한 것이라고 우리 안에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 증언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 재앙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하시는가? 첫 번째,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 마지막 때의 심판 재앙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성도의 기도와 연관이 있고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나라 가운데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증인이 이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라면, 셀 리더고 또 사역팀의 어떤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달갑지 않은 어떤 권면과 책망일지라도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앙 가운데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같은 악순환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빠져나오도록 계속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두 증인은요,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들어야 산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달갑지 않고 내 배에 쓴 것이라 할지라도요, 들어야 돼요. 배에 써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삼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토해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니느웨 성이, 그 악한 심판받을 니느웨 성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요나와 같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라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김마가 선교사님께서 수요예배 저 안식월 때 오셔가지고 제일 미련한 사람이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 하신 거 기억나세요?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제일 미련한 거라고.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재앙이 그냥 재앙으로만 끝나버리는 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리고 듣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 배에 쓰더라도 쓸수록 더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전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듣기를 즐겨 하셔야 돼요. 가르침 받기를 즐겨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재앙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아멘.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뭐가 쏟아져야 돼요? 재앙이 쏟아져야 되는데 보니까요, 재앙이 안 쏟아지고,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찬양이 쏟아지고 있어요. 찬양 같은 음성이 쏟아지고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도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로 인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니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는 뭐까지 보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보인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세워진 이 구원의 새 언약,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궤를 보여주신다는 게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뒤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이 뒤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심으로써 이 시대의 두 증인인 이 땅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한 끝내실 것입니다. 아멘.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새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계속 기도의 나팔을 불고 또 계속 그 복음 전도의 나팔을 부는 이 시대의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